박사 안에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그 죽음으로 끝난 예수라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우리는 복이 많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 인쇄물 맨 위에 박스 안에 보시면 로마서 1장 4절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게 증명 수단이 됐다고 말이죠.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아들이라 불리신, 선이라 불리신 하나님이 맞구나라는 사실이요. 부활이 증명한 겁니다. 거기 마가복음 16장 9절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거기서 말한 주의 첫날은 일주일 중에 첫 번째 날, 달력으로 말하면 일주일의 시작은 일요일이죠. 맨 끝의 날이 토요일이고요. 주의 첫날 그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일요일을 말합니다. 그날 일찍 그랬어요.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시간 다루는 방식은 하루 시작을 저녁 해질 때 6시부터 그 다음날 그 6시 좀 덜 될 때까지를 일컬어 하루라 합니다. 뭐 거기는 저녁 6시부터 좀 지나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새벽. 그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저녁 시간을 이 12시간을 네 개로 나눕니다. 네 파트로요. 그래서 앞에를 1경, 2경, 3경, 4경 그래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 9시부터 12시를 2경, 12시부터 새벽 3시를 3경, 3시부터 6시를 4경 그래요. 예수님께서 4경에 이렇게 무리로 걸어오셨다 그 말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고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 4경을 일컬어 모닝이란 단어를 써요. 아침 오전이라고. 그 앞에 12시부터 3시를 3경 그랬죠? 3경 그 말을 다른 편으로 다굴 때 그래요. 다굴 때. 사경은 그냥 해 뜰나갈 때 이렇게 말하고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뭐 여기서 일찍 그 말은 아마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건 아니면 다굴 때 12시부터 3시 사이건 자관 그쯤 어딘가 된다 그 말이에요. 명확히 안 나왔으니까. 그때 일어나신 뒤에 그 말은 그때 부활하신 뒤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란 여자한테 그 모습을 처음으로 나타내 보이셨다 이 말씀이에요. 언제 부활하셨는가가 나오죠. 자, 오늘 주로 드린 말씀 중에 부활이란 단어가 여러 번 소개될 겁니다. 부활. 거기 제가 참고일이라고 적어놨어요. 거기에 부활이라고 돼 있죠. 그 부활 옆에 한자어 보면 다시 부자에다가 살활자예요. 부활이 다시 살아난 것 이 말이죠. 근데 영어로는 제가 거기 뭐라고 써놨나요? RE도 나가죠? RESURRECTION 그 영어로 읽는 거 음을 제가 달아놨어요. Resurrection이라고. Resurrection이라고 읽어요. 근데 그 밑에 두 번째 화살표를 보면 Resurrection 할 때 맨 앞에 RE란 글자는 다시란 뜻이에요. Again. 그 다음에 SUR은 아래로가 아니라 위로 이런 뜻이에요. Up. 그 다음에 있는 RC는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라 똑바로라는 뜻의 영어 straight예요. 뜻이요. 그리고 맨 끝에 TION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영어 state예요. 그놈을 그대로 말을 해보세요. Resurrection을. 다시 위로 똑바로 일어나 있는 상태 그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말로 부활 그래요. 그래서 부활이란 말을 동사적인 표현으로 rise again, 다시 일어나다, stand up, 위로 서 있다, 뭐 arise, raise, awake 등등으로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 읽으시다가 잘 보세요. 성경 읽으시다가 부활이란 말이 나오면 요 몸에 달린 두 발 있죠? 몸에 달린 두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서 있는 것, 누워있지 않고, 그것만 성경은 부활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마음적으로 막 이렇게 옛날에 어쨌는데 다시 일어났어 사업을, 이것도 부활했어 이런 말 쓰지 마시고요. 성경의 부활은 뭘만 부활이라고요? 몸으로 일어서는 것. 이것만 부활이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는 성경 논할 때 부활이란 말 쓰지 마세요. 몸의 부활만을 가리킨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뭘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야 지옥 벌에서 건진받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통해야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그것에 관한 말씀을 구원의 복음 그래요. 스스로 죄라는 병을 치료할 수 없어. 스스로는 죄란 병을 처리할 수 없는 환자, 제 환자가 죄인이에요. 스스로 자기 치료를 할 수 없는 제 환자한테 성경에 제시된 구원 방법에 관한 말씀은 정말 죄인한테는 복되고 기쁜 소식이 같잖아요. 반가운 소리 같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good news라고 해요.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정말 기쁘고 반가운 말씀에서 glad tidings 이런 말 써요. 몰라도 되셔요. 그런데 그걸 가리켜 한자음으로 복복자 쓰고 소리음자 써서 뭐라고요? 복음 그래요. 아주 기쁜 말이에요. 특히 그 말의 내용이 구원에 관한 것일 때 구원의 복음 그런 거예요. 부활에 관한 것이면 부활에 관한 복음 그러시고, 예, 복음 그 말은 그냥 말씀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건 구원에 관한 것이다, 이건 심판에 관한 것이다, 이건 부활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3년 이상 이 땅에서 주로 하셨던 일을 다룬 책이 요 66권 중에 신약이라고 부르는 앞에 네 권이에요. 주로 땅에서 3년 반 동안 하셨던 일을 기록해둔 책이 요 66권 중에 앞에 네 권. 그 네 권이 뭐예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챕터가 28개예요.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뭐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21장으로. 근데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 그 책이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요한복음이 21장이 아니고 19장, 20장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됐을까? 왜? 요한복음의 19장, 20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다겠죠? 근데 그 앞에 27장은 예수님 죽음 다루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15장은 예수님 죽음을 다뤄요. 누가복음 24장인데 23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로 어쩌면 끝난다면 굉장히 불행했을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까? 부활이 나오니까. 부활이 나오니까. 그 요한복음 나중에 19장 42절 같은 데를 보면 19장은 뭘 다루겠어요? 죽음 다루겠잖아요. 요한복음 19장 42절에 보면 이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비일로 인해 예수님을 거기에 두니 이는 그 돌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무덤에 묻힌 이야기가 나오고 끝이 나요. 19장이. 그 20장에서도 무덤 이야기 나오고 21장에 가서 뭐가 나온다고요? 부활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근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가 말하는 구원도 없고 기독교도 없고 우리 인간들한테 아무 소망도 주지 못할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뭐예요? 소망. 영어로 hope예요. hope. H-O-P. 말씀이 주는 희망이에요. 말씀이 주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내용대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 그 말씀 내용대로 성취될 거다라는 희망. 이게 뭐라고요? 소망이에요. 소망. 세상이 말하는 그런 소망 말고요. 그런 희망 말고. 뭐 한 장 사갖고 이거 당첨될 것이다. 이런 희망 말고. 확률 100%, 성취 100%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나한테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희망. 그게 뭐라고요? 소망이에요. 근데 그런 소망이 있을 수가 없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실제로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전하고 다니는 거, 또 우리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 다 헛것이에요. 그런데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죄 문제 처리 안 되면 저 세상 가서 영원히 지옥불 속에서 살게 될 테니까. 부활이 있어야 죄 문제 처리해서 죽음을 이겨냈다라는 게 입증될 거 아니에요. 부활이 있어야. 다시 일어났다. 생명이 죽음을 이겼다. 이런 증거도 없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쟁이란 소리 들어가면서 아무 소망 없이 산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그 어디가 있겠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어째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19장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20장, 21장으로 이어지면서 우리한테 어째요?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살아계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몸에 달린 두 발로 딛고 서 계신다. 이렇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묻히셨다, 거기서 끝이라면 우리는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에요. 소망도 없고. 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죽고 묻힌 걸로 끝이면 우리가 거짓말쟁이죠. 또 예수님 피가 우리를 씻었는지 그분의 죽음이 진짜 하늘에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겠잖아요. 묻힌 걸로 끝났다면. 부활하지 못했으면 예수님 역시 죄의 결과인 무엇에? 사망에, 죽음에 매인자가 되겠죠. 부활하지 못했으면. 결국 예수 자신도 그 죄의 권능과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게 되었잖아요. 다시 안 일어섰으면. 뭐 사망을, 죽음 문제를 해결 못했다는 건 죄를 해결 못했다는 뜻이었잖아요. 고로 부활이 없다면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째요?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그냥 죽어가지고 무덤에 그대로 묻혀있는 상태로 있었다면, 다시 안 일어났다면, 그 말은 부활이 없다면 어째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뭐라 그랬어요 거기? 헛되다. 알맹이 하나도 없이 속 텅텅 비어있는 말씀이 되어버려요. 그 말씀은 여전히 죄 문제 처리 못하고 우리 모두 뭐 가운데? 죄 가운데 있게 돼요. 계속 죽음에 대한 불안감, 또 죽고 나서 그 지옥에 갈 불안감에 쌓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잖아요. 또 성경에 나온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들었고 그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였고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심어져 있고 또 그걸 선포하고 전하고 다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뭘 갖는다면, 소망 갖는다면, 우리가 저 세상 가서 지옥불 속에 있지 않고 저 위에 하늘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주는 확실함, 그런 희망, 그런 기대감, 그게 우리가 갖는 뭐예요? 소망이에요. 예수님 곧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을 새로 바꿔줄 것이다, 이게 바로 말씀이 주는 소망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소망 하나도 없이 그냥 이 세상 안에서만 소망 갖고 산다면 모든 사람 중에서 어째요? 비참한 없죠. 그것처럼 비참한 어디가 있겠어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 이 세상 안에 살면서 확실한 건 한 가지는 뭐예요? 언젠가 한 번은 이 세상을 어쩐다? 떠난다. 언젠가 한 번은 저 세상으로 간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우리 주변 봐도. 그런데 또 헛소리 하는 자들도 있죠. 절대 안 죽는다고, 이따 안 떠난다고. 그놈은 그놈들 미친 소리고. 성경 알든 알지 못하든 예수 받아들였건 받아들이지 않았건 간에 누구나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죽음을 이긴 사람은 있나요? 있었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럼 아담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죽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자기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영원히 살 거라고 주장하는 건 제정신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늙고 병들고 죽는 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단지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시간 속, 하나님이 우리한테 빌려준 시간 속에서 잠깐 살고 있을 뿐이에요. 허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성경에는 죽음을 이긴 사람, 죽음을 정복한 사람, 죽음을 물리친 사람이 딱 한 명 등장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바로 그걸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죽음을 물리치고 다시 일어나심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한 첫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과 저한테도 희망,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까 우리 저 위에 박스에 봤던 그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이 바로 주의 첫날 일찍 어쨌다고요? 일어나셨다.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의 파워를 가진 마귀,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평생토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속박되어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 모양 취해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신 거라니까요. 그 일어나신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밝히 드러내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박스 그림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아무도 그 양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어요. 그분 3년 반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니까요. 제자들까지도.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확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란 걸 선포하고 다녔잖아요. 뭐 이 시대 사는 우리도 그 예수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날마다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한테 매번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신 다음에 부활하지 못했으면 다들 어떤 말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아니 왜 일어나잖아? 저게 하나님이냐? 이런 말 안 하겠어요? 아 죽는 게 사람이지 저게 하나님이냐? 다들 그런 말들만 난무했을 거 아니에요. 다시 안 일어났으면 그 당시에.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부활로 인해서 그런 논쟁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일어났다 원래요. 부활을 통해서 이 양반이 인간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로 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게 입증됐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그 양반이 베풀었던 모든 기적이 하나님으로서 행했다는 게 확증됐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이분의 죽음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에 덮었은 그런 대속의 죽음이란 사실이 증명됐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입증되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선물로 받은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확실히 됐잖아요. 우리 역시요. 거기 참고 2를 보면요. 여담인데 참고 2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이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하나 적어놨는데 거기에 킹제임스 성경에만 기록된 명절이 하나 있어요. 거기 4절에 이스터라고 부르는 명절이 하나 나와요. 이스터. 나옵니까요?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 빼고 다른 모든 책에서는 자칭 성경이라고 부르는 다른 책들에서는 전부 다 그 자리에 그 비교라고 된 데 보세요. 밑에 비교 있죠? 넘겨서 4절 보니까 그 자리에 뭐 적어졌나요? 유월절 이렇게 적어졌네요. 그런데 유일하게 뭔만 킹제임스 성경만 그 자리에 이스터라고 적어놨어요. 이스터라고. 거기 참고 2 다시 한번 가봅니다. 참고 2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우리도 명절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사람들도 지키는 명절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 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저 일본한테 이렇게 완전 속박당했다가 탁 해방된 그날을 기념하는 명절이 뭐나요? 광복절 아닙니까? 광복절. 영국한테 빌빌 싸서 이렇게 속박됐다가 이렇게 완전히 해방된 날, 독립된 날이 저 미국 사람들은 독립기념일 해가지고 7월 달에 있어요. 우리는 해방절이 8월 15일이고요. 이스라엘은 저 이집트한테 속박당했다가 거기서 해방된 날이 있어요. 그날을 일으켜 유월절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해방절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 유월절이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광복절 있나요? 성경에 독립기념일 있나요? 없잖아요. 성경에 추석 있나요? 성경에 추수감사절 있나요? 성경에 없는 걸 지키면 안 되죠. 뭐 교회에서 뭔 추수감사절이 있대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뭐지? 여기가 미국이나? 그랬어요. 아울러 유월절 누구 해방절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해방절이나 잘 지키세요. 광복절이나. 유월절 지키지 마시고요. 그런데 유월절 지키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됐건 유월절은 이스라엘 해방절입니다. 그날이 딱 그 애들 달력으로 그 사람들 달력으로 1월 14일 하루예요. 보통 아비볼이라고 니산월을 그러는데 1월 14일 하루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 14일 하루를 일컬어 뭐라 한다고요? 유월절 그래요. 그리고 그 바로 뒷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우리나라 기독인들이 흔히 하는 말로 무교절 그래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일주일을 뭐라 한다고요? 무교절 그래요. 그러면 거기 12장 3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요? 12장 3절에 또 그가 여기 그는 헤롯이란 왕이에요. 그 헤롯이란 왕이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걸 보았으므로 여기서 앞에는요 여러분 야고보란 사도를 죽였어요. 헤롯 왕이. 그랬더니 조화라게요 사람들이. 왜 죽였겠어요? 그 예수쟁이 죽인다고 죽였어. 헤롯이. 그랬더니 조화라게. 그래서 덩달아 이제 누구도 죽이려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 베드로를 딱 체포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3절 괄호 속에 그때는 무슨 기간이더라고요? 자,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러면 이미 뭐가 지났단 소리예요. 유월절이 지났단 소리 아니에요. 이제 또 한 번 유월절 올라오면 언제 와야겠어요? 1년 뒤에 와야 돼요.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4절 보니까 베드로를 딱 감옥에 가둬놨어요. 언제 죽이려고? 뭔가 지나고 나서 죽이려고. 근데 거기다가 유월절 지나고 난 뒤에 죽이려고 해보세요. 뭐 몇 년 뒤에 죽인다고. 그 말이 돼요? 거기서 여기는 이스터라고 돼 있죠? 이스터라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요 중국 사람들 한자권 요 막 춘분이란 거 있죠? 춘분 3월 21일경에 봄축제. 저 유럽 사람들이 지내는 봄축제가 이스터예요. 봄축제가 봄의 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명절 축제예요. 뭐가요? 이스터가. 그럼 이 당시는 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럼 그때 헤롯도 로마의 꼭두각시예요. 다 그 로마의 관습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속국이니까 우리가 막 일본 놈들이 이렇게 명절 막 강요했듯이요. 신정구정 그랬었죠? 그 강요했듯이. 그래서 이거 어쩌고 나서 저그들 기리는 그 명절, 저그들 명절 세고 나서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런데 다른 그 책에는 그 자리에 뭐라고 적어져가지고 유월절이라고 적어지니까 이게 언제가 돼버려요? 1년제가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기 저 그리스 사람들 말로 여기에 파스카라고 돼 있어요. 소위 헬라어에. 근데 파스카라는 것은 그쪽 사람들이 그 봄축제, 이스터라고 부르는 봄축제도 그리스 말로는 뭐라고 하고요? 파스카라고 하고. 아까 그 유월절도 그리스 말로는 뭐라고 해요? 파스카라고 해요. 이게 그리스 사람들 입에서 파스카가 나오면 어떤 파스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뭐 아 유월절 파스카 이런지 이스터 파스카인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뭘로 옮길 때는 영어로 옮길 때 한국말로 옮길 때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뭐가 아니겠다는 거 유월절 아니겠다는 거 알겠잖아요. 그럼 거기다 유월절이라고 적어놓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만 이스터라고 적어놨는데 이걸 막 틀렸다고 막 논리적인 근거도 없이 물고 뜯고 난리예요. 다른 쪽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자관 이스터는 그 당시에 그냥 기독인들이 아닌 크리스천 아닌 비크리스천들의 봄축제 명절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또 막 또 이스터 하면 또 뭔 줄 알아요 또? 봄에는 어째요? 막 새로 이렇게 막 뭐가 태어나고 다시 살아나잖아요. 뭐 그걸 갖다 세상에서는 뭐라 그런가요?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다시 살아나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막 부활절 뭐라고 하는데 그 부활절을 영어로 다 이스터라고 해요. 또. 그래서 사실 이스터는 뭐라고요? 기독인이 아닌 이교도들의 봄축제라니까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또 부활절 말하면서 이걸 영어로 이스터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더 이상하죠. 더 이상하죠. 또 막 부활절 센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부활절이라는 게 성경적 진리였죠? 좀 어긋난 겁니다. 이렇게 바로잡아주려고 시도하면 그 뭐라 하든가요? 아니 하루 날 잡아서 주님 부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된 거다요?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렇게 되들어요? 그 지적해주면. 근데 만에 하나 그 양반들이 그 선한 의도로 하루 날 잡아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다 칩시다. 그 양반들이. 하지만 그날 그 양반들 하는 짓거리 보면 또 어쩝디요? 주님 부활 기념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짓들을 또 하고 있어요. 느닷없이 뭐가 나타났디요? 색칠한 달걀. 달걀 색칠해갖고. 또 느닷없이 또 뭐 토끼 목창하고 유럽 보면 그렇게 돼요. 토끼 복장하고요. 계란 색칠하고. 기독교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고 있다니까, 유럽에서. 그걸 따라하면 쓰겠습니까? 부활절이라 가면서. 그 전설에 보면요. 어느날 그 하늘을 날던 새가 저 밑에 보니까 토끼 한 마리가 이쁜 놈이 있어요. 그 놈을 보고 그 봄의 여신인 그 이스터한테 이렇게 지 소원을 빌었대요. 이스터 신이시여 나를 이쁜 토끼로, 토끼가 되고 싶어 새가 보니까 나를 이쁜 토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오. 해갖고 그 이스터 신이 그 새 소원 들어가지고 토끼로 이렇게 바꿔줬대요. 그랬더니 토끼가 너무 감상적 이쁜 걸로 바뀌어서 감사한 거야. 그래서 매년 봄마다 토끼가 알을 낳았어. 센트모아쩡이 알을 낳아가지고 이쁘게 지 알을 장식해갖고 막 그 이스터 신한테 바쳤대요. 그 토끼가 새끼가 아니라 알을 낳은 것부터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런 황당한 전설이 그 유럽 쪽에서 굳어져가지고 매년 그 이스터 축제 때마다 토끼 복장하고 새처럼 알이 나타났다고들 해요. 믿거나 말거나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 누가 갖다가 우리나라 기독인들이 갖다 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을 나가면서 좀 생각해 보시라고 좀 말을 해주고 싶어요. 보세요. 그래서 금방 말한 그 참고 2에 사도행전 12장 4절은 그 이스터는 뭐라고요? 이교도들 봄축제구나 이렇게. 뭐 이걸 갖다 뭐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부활절이란 말을 써도 안 되겠고 유월절도 아니구나 하는 거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부활절 행사 안 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기념하란 말씀이 성경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 12장 30절 보실래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신 말을 한번 교훈 삼아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한테 뭐라는 말씀 주세요?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들이 네 앞에서 멸망한 뒤에 그들을 따라감으로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전쟁해가지고 다른 민족들 정복을 해줘요. 근데 딱 정복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 하는 짓이 좀 멋져, 멋지게 보여. 그저 따라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또 그들의 신을 따르면 물어 이르기를, 어? 그네들 보니까 지금 신들 섬기는데 그게 멋지게 보이거든. 그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읽어보시면 이러지 말라고 이런 거 할까 봐서 조심하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에 남겨두세요. 그 못된 짓을 따라하지 말라고요. 그 마가복음 7장 13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 탄식하는 말씀 나오잖아요. 이미 지난 시간 봤잖아요.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사람들의 전통 말이에요. 아까 우리나라요 자칭 기독인들이요 전한 전통이 뭐예요? 그 부활절 행사하고 그런 거예요. 계란 등장하고 그런 거. 그런 것으로 무엇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이러잖아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걸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이걸 우리나라 기독인들이 많이 들어야 돼요. 이런 걸. 아, 성경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요. 바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우리는 부활절 행사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죽음의 권능을 가진 그 마귀를 멸하신 거, 그리고 죽음에 매인 사람들을 건져내주신 거, 이런 등등을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왜 히브리서 2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데 자녀들은 사람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아, 인간들이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분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뭘 취했다고요? 살과 피를 취하셨으니 이 말은 뭔 소리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럼 사람으로 안 오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갖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뭐 일단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죠. 그래서 부득이 하나님이 뭐가 된 거라고요? 사람 되신 거라고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 줄에 보니까 죽음을 통해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또 죽음의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뭐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의하신 대로 이렇게 이렇게 죄 문제를 처리합시다 라고 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뭐가 된다고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활하신 걸 감사할 뿐이라니까요. 근데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란 걸 증명까지 하셨으니까 아까 저 박스 로마서 1장 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뭘 통해서요?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이 뭐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 원래 인간이 아니었다는 걸 입증하셨던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 28절에서 29절 거기 기록이 났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28, 29절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놀라지 말아가면서 말씀 주시잖아요. 무슨 말씀 주는가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 여러분 거기에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 그 말은 지금 죽어갖고 묻혀있는 사람들 뭐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어쨌다가 아, 그전에는 살아서 두 발로 걸어 다녔다가 지금은 죽어갖고 누워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듣고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나올 때가 있다고 말하면 뭐 할 때가 있다는 소리예요? 부활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29절 보니까 뭐라고 나왔나요? 그 무덤에 누워있는 자들 중에서 선을 행했던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을 행했던 자들은 뭐라고요? 정죄, 저주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나나 다 죽으면 무덤에 묻혀요. 그런데 무덤에 묻힌 모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 다 부활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신자들 부활합니다? 불신자들요? 부활해요. 모든 자들이 부활한다고 나오잖아요. 모두 다. 다 부활하기는 하는데 누구는?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고 불신자들은 저주의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을 그 영어로 옮겼는데 보면 사이에 그 세미콜론하고 엔드를 내가 빨갛게 해놨어요. 보여요? 그 앞쪽에는 생명의 부활이 나와있고 그 뒤에는 정죄의 저주의 부활이 나와있어요. 여러분 영어에서 이 카마 하나가 엔드 하나가 엄청난 시간 간격을 말하기도 해요. 바로 여기에 생명의 부활하고 정죄의 부활 사이에 끼어있는 시간이 최소 1007년 이상이에요. 그러세요? 최소. 그 말은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그 1000년 동안 요 통치하실 때 그놈 끝쯤에 저주의 부활이 있거든요. 성경 보면. 그럼 제가 왜 1007년 이상 그랬어요? 그 앞에 7년 동안 그 이스라엘료 고난기간 있잖아요. 환란기간이라고. 최소 1007년 이상은 돼요. 이 엔드 하나가. 자, 모두 다 어쩐다? 부활한다. 믿는 사람만 부활한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부활한다요. 그 다니엘서 12장 2절 보실래요? 거기?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던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요 그냥 실제 코 골고 자는 것도 잔다고 하고 그냥 아예 숨끊어진 것도 잔다고 해요. 뭐 여기는 땅의 티끌 속에서 했으니까 완전히 숨끊어진 사람들이겠죠. 죽은 사람들, 그 묻혀있는 사람들이 깨어난다. 그 말을. 아, 다시 보세요. 죽은 사람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두 발로 선다. 이 말이에요. 아까 레서렉션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영존하는 생명이고 일부는 뭐라고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른다겠죠. 아까로 말하면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정죄의 저주의 부활이다 이렇게요. 거기도 영어로 보면 그 카마하고 엔드로 분리되어 있죠? 그 이거 쉼표 하나가 몇 년을 말한다고요? 1007년 이상을 말한다니까요. 이 기간을. 그 사도행전 24장 15절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15절 여러분과 저한테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나요? 나도 어쩐다? 부활한다. 무슨 부활한다? 생명의 부활. 다른 불신자들 부활하는 것보다 1007년 이상 전에 이렇게요. 그게 소망이에요. 훨씬 전에 거기서. 그래서 그런 부활을 뭐라겠는가 보소.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은 두 가지가 있다겠죠. 거기 죽은 자들의 부활은 두 가지가 뭐 있다고요?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 있고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 아까 말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보니까 뭐가 없으면요. 이 부활 없으면 우리로 말하면 이건 생명의 부활이겠죠? 이 생명의 부활이다. 이게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딴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보니까 이런 부활, 여러분들 온 인류한테 죽음이 임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첫사람 아담 때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해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고. 둘째 사람인 예수님을 통해서는 뭐가 임한 거예요? 부활이. 지금 말한 부활은 다 무슨 부활이요? 몸입니다. 몸.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몸으로. 뭐 영적 부활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냥 몸으로 부활하는 거. 몸의 부활을 말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라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감사하게요. 거기 골로새서 1장 18절 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첫사람이라니까요. 뭐한 첫사람? 부활한 첫사람. 죽었다가 다시 일어선 첫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골로새서 1장 18절에 죽은 자로부터 처음 난 자 이래놨잖아요. 여러분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 이 말은 뭐라고요? 처음으로 부활한 사람 그 말이에요. 그러세요? 처음으로 부활한 사람. 그 사도행전 26장 23절 보니까 밑줄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첫 번째 그랬잖아요. 부활의 첫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근데 사도행전 26장 23절 끝에 보니까 누구와 누구에게? 백성과 이방인들한테 빛을 보이시니라 나왔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 빛줄기, 빛을 보여주신 분이라니까요. 누구한테? 자기가 택했던, 처음 택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것만? 그 뒤에 누구한테까지? 이방인들한테까지. 여러분과 제가 속했던 우리들한테까지 말입니다. 그래요. 그러고 예수님 부활은 유대인하고만 관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 아닌 사람하고도 관계 있으니까.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 이대로 믿으셔야 돼요. 이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신문기사처럼 읽으셔야 돼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제가 밑줄만 끊었는데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어쩌신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요? 오신다고요? 직접 내려오신다고? 그럴 때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 말은 뭐예요? 크리스천들 그 말이에요? 크리스천인데 지금 무덤에 묻혀있어. 그런 사람들이 어쩐다고요?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무덤에 누워있다가 새 몸으로 딱 바뀌어가지고 탁 두 발로 선다고 하잖아요. 똑바로 나옵니까? 그런데 보세요. 다시 오셨을 때 혹시나 그때 그 순간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겠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몸만 바꿔줘. 몸만. 그래가지고 올라가. 어디 죽어있는 사람 어쩐다고요? 새 몸으로 바꿔줘가지고 딱 서게 해가지고 데리고 간다니까요. 이제 그 다음 보세요. 17절 17절 밑줄만 보세요. 그 다음에 채워 어쩐다고요? 올라가. 딱 잡고 위로 간다니까요. 채워 올라가. 여러분들요, 채워 올라간단 말을 휴거라고 한 것이요. 이 휴거가 나와 사실은 이렇게 채워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채워 올라가서 어디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이러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서 주를 만난다고요? 공중에서. 거기 에어라고 돼 있어요. 에어. 저 대기권 하늘 저 첫째 하늘 저기서 만나. 거기까지 오신다니까요. 만나갖고 그 다음에 어째요? 주와 함께 있는데 잠깐이요? 항상이요? 항상. 그러니까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서로 어쩌면서 살아라고. 위로하면서 살아라고 하잖아요. 서로 위로하면서. 그럼 여러분 어쩔 때가 있다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어쩔 때가 있다고요? 부활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뭐 특히 크리스천들이 부활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탁 채서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안 헤어지고 산다니까요. 항상 예수님 저 따라다니며 살다 말이요. 아, 이거 기록돼 있잖아요. 이거 돼 있는데 뭐 휴거가 없다고?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응? 이게 읽어보면 상징 같소? 아, 그대로 사실 아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2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신비란 말 체크하세요. 신비. 성경이 말하는 미스터리 신비는 뭐라겠어요? 아, 그전에는 그냥 안 알려졌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진리예요. 안 알려줬으면 영원히 그냥 비밀이요. 근데 이거야 사실은 하고 알려준 거. 드러내놓은 진리. 그게 신비예요. 그 신비 보니까 뭐라겠잖아요. 52절 가보세요. 52절. 죽은 자들이 어쩐다고요?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그 말은 뭐요? 아, 무덤에 묻혀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어쩐다고요? 안 썩을 몸을 받아가지고 그 몸에 있는 발로 일어난다니까요. 그 보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그랬으니까 안 썩을 몸을 받아서 그 몸에 발로 일어선다니까요. 옛날에 있던 흙몸 말고 안 썩는 몸으로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거 딱 이런 말 써놨으면 에이 말도 안 돼 그랬어요. 그런 말 할 사람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뭐라고요? 이것은 신비니라. 이건 내가 알려주니까 백트다고 하네요. 안 그랬으면 너희들 몰랐어 이 말이에요. 그걸 신비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부활이 있다. 성경이 말한 부활은 무엇의 부활? 몸의 부활이다. 아까 성경이 말한 부활은 뭐라겠어요? 일단 먼저 그 전에 살아있었어야 돼. 그랬다가 어찌 해야 돼? 죽어서 누워야 돼. 그러다가 다시 살아야 돼. 이 과정을 거쳐야 성경이 말한 부활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에베소서 2장 1절하고 5절을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그 에베소서 2장 1절하고 5절 거기 1절에 뭐라 했나요?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분 읽나요? 여러분들과 저는 범법과 죄들 속에서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죄 안에서 살다가 태어났다니까요. 뭐 하나님과 이렇게 죄 때문에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죽음이라고 해요. 생물학적인 죽음만 죽음이 아니라. 그럼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원래 죽어있는 상태로 있다가 말씀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부활은 뭐라겠어요? 살아있다가 그 다음 어째갖고 죽어갖고 또 사는 거. 이것이 부활이다니까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죽어있다가 어째요? 살아난 거 이것뿐이잖아요. 뭐 이건 성경이 말하는 뭐가 아니다. 부활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세상이 말하는 뭐 부활 해갖고 막 영적 부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말 쓰지 마시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레서렉션하고는 다르니까. 그 5절 보니까 우리가 어쨌을 때 죽었을 때 살렸잖아요. 죽어있는 상태였던 걸 어쨌다고요? 살렸다고. 일으켰다고. 뭐 이건 엄밀히 말하면 뭐가 아니다요? 성경이 말한 부활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 그러잖아요. 그냥 생물학적 출생 말고 에? 말씀으로 태어난 그런 출생. 그래서요. 그 성경 보시면 그 야이로라는 회당 치리자 이름이 나오죠. 근데 거기 그 외동딸이 막 살아난 경우 있잖아요. 죽었다가 또 나인이란 도시에 그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있잖아요. 더 유명한 건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뭐예요? 분명히 죽었다 살아났어. 걸어다니다가. 하지만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활이란 것은 생몸,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근데 나사로 나중에 또 죽잖아요. 왜? 그 몸 그대로니까. 아까 이 야이로의 딸이나 이 나인 그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몸 그대로 살아난 거야. 그런 건 성경이 말한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부활은 몸의 부활인데 반드시 새몸, 새몸. 안 썩는 몸이요, 안 썩는 몸. 안 썩어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고 안 썩어. 그러니까 보시죠. 나중에 불신자들도 새몸으로 저 불호수 속에 집어넣으면 이것이 안 없어져. 이게 계속 타는 거예요, 계속. 알겠어요?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애들 또. 여러분들 부활을 했는데 이거 죽은 사람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거짓말쟁이라는 게 어디서 증명돼요? 부활이 없다면. 아니 거기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시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 말 사기되겠죠. 부활이 없으면 당신이 부활하다 했는데 부활이 없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사실이라는 게 증명되잖아요. 네, 여러분과 저는 특히 이 죽은 사람들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그 부활 중에서 그냥 죽은 사람들로부터의 부활이, 그러니까 좀 말이 좀 다르죠. 죽은 사람들의 부활하면 뭐 다 들어가요.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면 생명의 부활, 정죄 부활 다 말하잖아요. 그러나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하면 뭐라고요? 또 나머지 죽어 있는 상태로 이끌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를 말하고. 표현이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냅둡시다. 그것은 어찌됐건 우리는 몸으로 부활한다. 근데 아직 부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예수님 다시 오셔갖고 새 몸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23절에 뭐라게요? 로마서 8장 23절에 저 끝에 보니까 양자 삼심 지금 우리 몸의 구속을 어쩐다? 기다린다고 나오네요. 몸의 구속이란 말. 여러분들 구속 나오니까 수갑차는 구속 말고요. 다시 사시는 거예요. 다시 당신 걸로 이렇게 되찾아가는 걸 구속이라게. 뭐 되찾아가실 때는 반드시 뭘 바꿔서, 몸을 바꿔서 되찾아가신다니까요. 그걸 몸의 구속이라게요. 몸의 구속. 그것을. 그걸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몸이 두 개 나와요. 몸이 하늘에 있는 몸하고 땅에 있는 몸이란 말이 나와. 하늘에 있는 몸하고 땅에 있는 몸. 여러분들 저 천사, 뭐 그루, 스라 이런 저 하늘의 그 존재들, 그런 존재들은 다 몸이 있어. 그런 존재들도 우리한테 안 보여서 그러지. 우리 사람 눈으로 안 보여. 흙몸으로 안 보여 이렇게. 근데 그런 몸은 하늘에 있는 몸이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땅에 있는 몸이고요. 근데 우리가 저 하늘에 속해지려면 하늘에 있는 몸으로 갈아입어야 된단 말이지. 옷을. 두 몸이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끝으로 15장 40에서 44절 잘 봅시다. 거기를 잘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0에서 44절까지 말씀 나오죠? 먼저 40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하늘에 있는 몸이라고 나옵니까? 하늘에 있는 몸이란 말은 하늘에 있는,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영들 하면 익숙하죠. 잘 알아먹는데 하늘에 있는 몸들 오니까 좀 생소하죠. 근데 분명히 거기 어떤 몸? 하늘에 있는 몸도 있고 땅에 있는 몸도 있다고 나오잖아요. 나옵니까? 거기 하늘에 있는 몸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몸이에요. 예, 실제 누가 입고 있는 몸이요? 막 천사들, 그룹들, 수납들이 입고 있는 몸이라니까요? 우리 몸은 땅에 속한 것이고, 본성에 속한 거라게, 내추럴하다게, 우리가. 나중에 우리도 하늘에 있는 몸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41절 보니까, 해의 영광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말이 좀 복잡하네. 이별과 저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햇빛, 햇빛 보세요. 쉽게는 햇빛, 달빛, 별빛 각자 달라요. 다르듯이 우리도 요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몸하고 요 바뀐 변화된 부활의 몸하고 다르다 그 말이요. 몸의 모양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뭔가 보상이나 영광이요. 그게 다르다 그 말이요. 42절 보니까 어째요? 무엇도 그러하리라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뭐라겠어? 그 다음 줄에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은 것 가운데 뭐라고? 일으켜진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몸인데? 아, 썩을 몸인데 안 썩을 몸으로 바뀐다고 말이에요, 이 말이. 썩을 몸인데 안 썩을 몸으로 바뀐다고 말이에요. 그게 저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잘 받아들여지겠어요? 우리 이거 기록된 사실이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이시라니까요. 또 뭐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써진 거예요. 그 다음 43절에 뭐라고 한가요? 뭐 가운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진다. 뭐 지금 몸은 수치스러운 몸이요. 앞으로 바뀔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고 지금 몸은 연약한 몸이고 앞으로 바뀔 몸은 파워 있는 몸이고 이 말이에요. 이거. 44절 보니까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여러분들 그 본성에 속한다 할 때 거기 속한 몸할 때 둘째 줄에 영어로 잘 된 거에 내처럴 나온가요? 우리 내처럴 하다고 하면 자연적이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타고난 거란 말, 타고난 거. 본성에 속한 몸 그 말은 어떤 몸이요? 엄마한테 타고난 몸. 우리 지금 있는 흙몸. 그런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죠? 우리가 구원 받는다 이 말을 쪼개서 말하면 어쩌요? 몸은 앞으로 새 몸으로 바뀌기로 보장받고 이 혼은 저 지옥에서 건진받고 이 영은 하늘로 가기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고로 여러분과 저는 내처럴 바디가 아니라 영에 속한 몸이라니까 그러세요? 영에 속한 몸은 어디에 속한 몸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몸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몸. 그래서 고로 성경은 분명히 부활을 말한다. 그리고 성경이 말한 부활은 뭐다요? 몸의 부활이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막 영적 부활 등등의 말을 쓰고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만 말한다. 새 몸으로 새 몸에 달린 두 발로 일어 서는 걸 말한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그런 부활을 한다.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자.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 그리고 그런 걸 기념하는 기념일을 가져라 라는 말씀이 없다. 그런 걸 가질 필요 없다. 설령 나는 가질라요 하고 고집을 부린 사람들 뭐 그냥 그러시오 해라. 하지만 부탁해라. 무엇은 하지 마시오. 뭐 계란 세치라고 헛짓은 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상한 짓은 하지 마시오. 정말 지금 요즘이 막 이런 막 부활하고 관계된 그런 날들이라고 이렇게 이 나라 기독교에서는 많이 외칩니다. 우리는 주의 첫날 일어나셨잖아요. 주의 첫날은 일요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매시간 주님 일어나심에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걸 못하면 언제라도 매주 일요일이라도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주의 첫날 일어나서 그때라도 기억나서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한 주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그냥 그 쓸데없는 다른 짓은 아까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요. 제발 어디 가서 따라따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귀에 쟁쟁이 울린다는 걸 명심하시고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